해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예. 아, 올해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보면은 뭐 되게 똑같아요. 예,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늘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늘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조금 모양만 바꾸고 글자만 바꿀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 기도 제목을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을 좀 벗어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기도의 틀을 벗어나는 훈련을 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건강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자녀 잘 돼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선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틀거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기도에만 머물 때가 있어요. 기도에만 머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참 개구지게 물었어요. 예, 기도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을, 우리 교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저는 사진 찍기가 돼요. 참 감사한 은사지요. 한번 딱 찍으면 벌써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구지게 한번 물었어요. 올해 기도 제목 어떤 제목 내셨어요? 뻔히 알면서. 그랬더니요, 몰라요. 본인이 지금 여러분 1월도 채 가지 않았어요. 1월도 채 가지 않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내놓으신 기도 제목을 뭘 내놓으셨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와, 그냥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런 걸 해야죠. 또 우리가 소위 공부를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책을 펴야죠. 배워야죠. 지식적인 어떤 것들을 채워가야죠. 내가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가야죠.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만 기도한다고 공부 잘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 뭐냐면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요. 은혜. 그렇지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안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죠. 그렇지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행동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기도도 행동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탁합니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가 앞서는 사람은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와 일치된 행동이 있었어요. 기도와 일치된 행동.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와 일치된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한 대로 일치된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을 얘기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지요. 기도의 사람 하면 이엠 바운즈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항상 평생 깊이 있는 영성과 묵상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기도의 아주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신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자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인격을 만든다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자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기도는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인격을 만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도하고 행동하면 거기에서 인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려면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제각각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제각각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익을 붙들고 살죠. 이익.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직장도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죠. 또 옮기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교회도 옮겨요. 얼마든지 옮겨요. 예. 이익이 된다면. 또 어떤 분들은 편리를 붙들고 살죠. 편리. 불편하면 딱 질색이야. 나는 불편한 건 너무 싫어. 어떤 분들은 선교 가면서도 나는 호텔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선교 가면요, 말 구해서도 잘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편리를 붙들고 살아가요. 불편한 건 너무 싫어요. 네, 너무 싫어요. 그래서 더 불편한 것들을 불편하면 다 바꿔버리죠. 다 바꿔버려요. 예, 다 바꿔요. 또 어떤 분들은 쾌락을 붙들고 살죠. 어차피 한평생 즐기며 살자.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한평생인데 즐기며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쾌락을 붙들고 살아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명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인들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게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동하게 되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힘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묵묵히 충성되게 감당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에요. 기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세 가지 단계. 어떤 단계였냐면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 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귐의 기도가 있어요. 사귐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동의 기도가 있어요. 행동하는 기도. 예. 행동하는 기도가 있어요. 대개 많은 사람들은 간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요. 저는요, 새벽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새벽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겸허하게 듣고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귐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더 나아가야 될 단계가 행동하는 기도죠. 행동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소위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백성으로서 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참 성실했어요. 자신의 역할과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성실함을 인정을 받아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왕의 신임을 받아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비서관까지 오르게 돼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고국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나라가 큰 환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놀라운 이야기죠.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회개의 기도,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5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열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사명이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뭐예요? 사명이죠. 이것이 사명이에요.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발견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감동, 내 마음에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린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지 않았다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행동도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처럼 거창한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도 사명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빈자리를 보면서 더군다나 맨 앞자리를 보면서 그래 나부터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와서 그 빈자리에 채워 앉을 때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또 교회에 왔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차가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혹 그것이 내 마음의 느낌이 왔다면 그렇다면 그래 나부터 인사해서 우리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인사하며 성도들을 안아줄 때 그것이 사명이지요. 올 한 해 크고 작은 사명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더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자 해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자 해야 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행동한 일이라고 해도 순조롭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또 예상치 않았던 장애물로 인해서 힘든 경험을 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죠.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장애물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장애물이 뭘까? 첫째는 안주하고자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안주하고자 하는 장애물. 느헤미야는 소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막강한 백도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거든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과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면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른 척 지나가면 자신은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정되게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안주하고자 하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 굳이 힘든 일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2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물어요. 이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3절 하반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민족의 아픈 현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아픔, 현실 바라보면서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안주하고자 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본문의 말씀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8절 전반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주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넘어 기도한 대로 행동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만났던 장애물은 뭐였냐? 바로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느헤미야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먼저 앞장서면 그래도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따라와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방해꾼이 됩니다. 방해꾼이 돼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호론 사람 삼말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요.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축복이죠. 그런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그 흥하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해 보세요.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거기에 왕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누명까지 씌워요. 누명까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보면 따라다니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조소하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중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죠. 포기하고 멈추도록 하려 했던 거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테니까 반드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방해꾼인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기쁨,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한 헌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여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어떤 방해꾼이 설치된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기도로 430년의 애굽 생활의 애굽의 장애물을 또한 70년의 바벨론의 그 장애를 완전히 넉넉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행동하는 일이라도 전혀 뜻밖의 일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굴의 끈기와 인내로 자신이 해야 할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역시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상들을 만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계속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6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얘기합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완공되었다. 방해꾼의 집요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내부 동료들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실망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대적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대적들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6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6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무엇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할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42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 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니까 52일 만에 완공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인 미국 신학자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평정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게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할 일이 이겁니다. 기도와 행동,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막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믿고 행동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끝까지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민족애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갖지 않았다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당연히 행동에도 옮기지 않았을 텐데, 그가 사명을 깨달았기에 기도하게 되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동하게 되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행동하는 일이라도 순조롭지 않게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로 힘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굴의 끈기와 인내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